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천국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이 어떻게 이 세상 백성들의 삶과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 마음의 중심에 갖고 있는 중요한 그리고 한 가지 소망, 바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왕국인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그의 왕국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 우리를 데리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날에 우리의 천국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천국에 속한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산소망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산소망이 없습니다. 다 죽어있는 소망. 왜? 결국은 쇠하고 망할 이 세상에 둔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산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이 어떻게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을 주장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 성도는 이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건강하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증거되어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우리가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죠.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지만 already and not yet, 그죠? 이미 왔지만 앞으로 또 예수님 재림 속에 영광 중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죠. 교회 시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즉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천국 축복의 현실들을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또 한 가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복음의 현실이 드러나게 될 그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을 전하죠. 늘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지만 예수님과 천국에 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날에 대한 소망이 꼭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쓰여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중심에 꼭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들까지도 예수님이 그의 왕국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꼭 함께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소망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에 속한 백성들은 예수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깨어 그날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백성들과 구별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날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깨어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생뿐이 되는 그런 잘못된 기독교로 가는 거죠. 참 성도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천국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고 준비하며 깨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친히 다시 오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기치 못한 때에, 즉 아무도 생각지 못한 때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늘 깨어 그날을 예비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천국에 속한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다는 거죠. 잠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보면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는 자들을 깨어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살았던 자들을 충성된 종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충성된 종, 충성된 청지기 이런 자들을 얘기하실 때 그들의 특징이 뭐냐? 주인이 다시 올 날을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그 종들을 섬기신대요. 어떤 종들? 깨어서 주인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며 살았다. 예수님과 천국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을 충성된 종, 충성된 교회로 알려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주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걸 보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전합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전해요. 모든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려주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이 바로 그 날을 향해 있게 하셨다는 거죠. 특히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이 재림, 예수님 재림의 소망으로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였다는 거죠. 성도들을 위로할 때 그저 잘 될 거야, 나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우리가 곧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 소망으로 위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소망이죠. 잘 될지 안 될지 더 나을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 거라는 거죠. 이 소망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 중에 거하는 자들은 이 예수님 다시 오심의 가르침으로 경고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자로 오실 거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전체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전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나요? 소망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거나 더디 오시면 좋겠고 아니면 좀 안 오셨으면 좋겠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림 신앙이 건강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겁니다. 예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 거하는 때를 열망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예배도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늘 바라보게 하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 하나님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했지만 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살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항상 뒤만 돌아봤어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처럼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 이것만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가지고 하나님 예배했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온통 우리의 세상 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지향점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믿음이 우리로 깨어있게 한다는 거죠. 깨어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항상 깨어있다는 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날을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깨어있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죄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열망이 넘쳐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볼 날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주인이 오는 것을 깨어 기다리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더디 오기를 기다리는 자를 항상 성경에 보면 악한 종, 신실하지 못한 종으로 얘기하고 있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5절 46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유례 즉 벌에 처하리니. 충성된 종, 악한 종을 구별하시는 그 모습이 주인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지 않고 아니면 오히려 더디 오기를 원하는 자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나왔어요.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이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즉 예수님과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욱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알려주시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기다려지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소리죠.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 재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죠?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뜻은 뭘까요? 도적이 임하는 것. 만약에 주인이 깨어 있으면 도적이 도적같이 깜짝 놀라도록 임하지는 않겠죠.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뜻은 무엇보다 먼저 깨어 예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정말 깜짝 놀라며 맞이할 거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날을 왜 도적으로 표현하셨는가 그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도적이 하는 일은 뭐죠? 빼앗아가는 일이에요. 즉 이렇게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만 구하며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그들이 구하던 세상을 빼앗기는 날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고 더디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빼앗기는 날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는 날입니다.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뭐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죽음이 잃어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세상 것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것을 얻게 하시는 날. 복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천국의 것을 얻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로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빼앗기는 날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절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왜? 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늘 가까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임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소망 중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날은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내일 올 거다. 이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가까이 오실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오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바로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오늘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기뻐요. 내가 죄인이었고 지옥 심판에 떨어져 마땅했던 내가 죄사함 의롭다 없다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천국 기업까지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나를 데리러 영원한 본향에 데리고 가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정말 심각한 병이 든 거라는 거죠. 나중에 계시록하고 연결해서 볼 거예요. 그 일곱 교회 예수님이 그 계시록에서 꾸짖으실 때 그 중에 한 모습이 이거였죠. 깨어있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심각한 병이 든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회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날 또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늘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우리로 깨어있게 해요.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를 이 주일 예배에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인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더디어 오신다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오시지 않느냐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좀 오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연결해서 보겠는데 마치 노아 때 홍수 심판이 더디 임한다고 노아를 조롱했던 이 세상 죄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이 분명히 왔죠. 홍수 심판의 날이.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의 날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한 가지 몇 가지 좀 잘못된 내용들을 조금 보고 갈 텐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가르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 하는 가르침.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잘못 가르친 거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사도들도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하신 말씀이 이 사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 가르친 것이었고 또한 그렇게 먼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늘 그 자유주의 신학자의 대표로 말씀하는 분이 있죠. 말씀드리는 분이 있죠. 누구죠?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 슈바이처가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갖다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한 사람이거든요. 슈바이처가 이 재림의 가르침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착각을 해서 잘못된 가르침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동네들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때가 있었죠. 그 복음서에 생각나세요? 그들이 그 동네들을 돌고 다시 돌아오면 마침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자기 왕국을 세우고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는데도 예수님이 천국을 세우고 영광의 왕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다시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도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또다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그런 일은 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기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 가르치고 실패한 것을 깨닫고 죽으실 때에 우리는 다 이루었다.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것들이 다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없어져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그들은 무엇만 배워야 한다 그러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르침. 그 사랑을 끝까지 실천한 도덕적인 본. 이런 것만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와 사도들도 다 잘못 믿고 가르쳤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이나 뭐 사도들이나 그 초대교회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때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셔서 잘못 사도들이 가르쳤다 뭐 그렇게 잘못 믿고 살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를 뭐 성경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 날짜를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라든지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기독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올바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은 한 가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이것 이렇게 가르쳤다 저렇게 가르쳤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고 여기저기서 다른 소리를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분명히 올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약속하신 이가 더디 오신다 하며 성도들을 조롱하고 시험할 것이라고 약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시다고 하셨죠?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재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 위에서 모든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구절들이나 말씀들이 올바로 풀려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굳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이 가장 그 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세 가지 구절이 있어요. 요것들을 조금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가복음 9장 1절. 예, 마가복음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이렇게 분명히 그 당시에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약속을 안 이루셨다는 거죠. 또 한 구절 가보겠습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13장 29절 30절 마가복음. 마가복음 13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어떤 분들은 이 세대가 당시 그 세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이 있었을 때 그 세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3절. 마태복음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지금 제자들 보내고 이스라엘 동네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 당시에 오실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올바른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 뒤에 붙이는 말이 있으세요. 항상 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뒤에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도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올바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하고 위에 세 구절들을 분명히 다시 좀 풀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마가복음 9장 1절에 너희가 죽기 전에 이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분명히 그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하셨고 분명히 봐요.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느냐. 지금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쓰여졌지만 마태복음에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서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들이 볼 거라는 거예요. 그 현실, 분명한 것은 물론 예수님 재림 때 영광 중에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실 거지만 그 현실이 이미 시작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드러나시고 그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는 사건. 뭐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로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아지십니다.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후에 다시 살리시고 그를 높이시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함께 오심을, 그의 나라가 세워짐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천국과 함께 임하는 재림의 때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미리 맛보게 되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현실에 참여가 되어 있죠. 복음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미 천국에 속해 있거든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도 믿음으로 본 자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그저 사도시대 때, 그때의 세대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this age, 이 세대라고 얘기하실 때에는 항상 언제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있는 그 기간.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요 말씀을 하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은 지금 재림의 정확한 때를 알려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분명히 있게 될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임할 마지막 심판으로 망하지 무슨 뭐 나라끼리 핵전쟁에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세상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구절에 앞서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징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고 전쟁의 소문이 있을 거고 지진과 기근도 있을 거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거고 이후에 인자가 큰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 그런데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 이 일들은 그 당시에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특정한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 중에 이 세상이 심판받고 망하기 이전까지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세대란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느 역사적으로 특정한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This evil age, 이 악한 세대, 이 evil이라는 말을 붙이시죠. 이 악한 세대, 죄에 빠진 이 세상이 존재하는 시대. 예수님도 이 죄악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게 이 세대라는 거죠, 이 세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세대. 이 세대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의미보다도 이런 악한 이 임금인 세상 임금인 사단과 악한 죄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라고 하시는 것은 단지 예수님 당시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과 패역의 시대가 존재하는 그 시대. 그 시대가 다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하신 말씀. 사실 두 가지로 풀어요, 이거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구절에는 이렇게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녀야 끝이 온다.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돼야 끝이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할 모든 곳, 땅끝을 가리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아직 예수님 오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다 안 이루어졌으면. 사도행전이 뭘 보여주냐 하면은요.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이미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선교 떠나면서 마지막 로마까지 가죠. 그게 벌써 복음이 다 전해졌다는 뜻이에요.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전해지지만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도 지금 이 시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 당시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다 이런 걸로 주장하는 자들은 잘못된 거죠. 이 말씀들은 다 뭘 알려주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져도 깨어서 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처럼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으로도 알려주는 구절이 있고 그러나 마치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는 것도 알려주시는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아시죠? 거기 열처녀 비유 여러분 아시죠? 이 비유 역시 그 신랑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그동안의 처녀들의 행동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슬기로운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하였고 그렇지 않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비슷한 내용이 청지기 비유 속에서도 나타나요. 불충성된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며 주인 돌아오는 것을 깨어 기다리지 않았던, 예비하지 않았던.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심판을 받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 때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면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다는 거죠. 분명히 가까웠지만 또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 이 두 가지 면을 함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희는 이르든지 늦든지 곧 오시든지 더디 오시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깨어 그날을 기다리고 예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였는지 밤중에였는지 다굴 때였는지 새벽에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언제이든지 깨어 있으라. 운전하시다가 제가 옛날 농담 구름만 좀 이상하게 떠도 주님이 다시 오시려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천국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삶이 지나가는 것, 나이가 들어가는 것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우리가 쇠하여가는 슬픈 일인가요? 우리가 망하여가는 정말 비참한 현실인가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 영광에 이를 날, 천국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서게 될 날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소망이 함께 생겨나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살든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건강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가까웠다. 우리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 가까웠다. 그날을 볼수록 깨어 있으라. 우리의 고백,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도적은 빼앗고 가난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보화에 마음을 두고 싸우며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도적이 임하는 날과 같을 것입니다. 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던 세상 보화를 다 잃어버리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에 우리 마음을 두고 천국 보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결코 도적이 임하는 날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날에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얻고 부욕해 되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한몸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귀한 건 없죠. 예수님이 오라 가자 하시면 기쁘게 다 버리고 가도록, 그것이 우리가 잘 살았던지 가난했던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롯과 그 아내와 가족들처럼 구원은 해주세요. 롯의 아내는 여전히 그날이 왔는데도 뒤에 세상만 보라보고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갈 것에 대한 소망이 요만큼도 없었죠. 롯은 그 딸들과 함께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세요. 뭐 구원을 받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기쁘게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 손붙잡고 다 버리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항상 가까이 와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은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확실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이 가까운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성도에게 있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더욱 참고 인내하며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욱 자신을 예수님께 바치며 충성된 종으로 나타나기를 힘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더욱 자신을 죄와 세상에서 지켜 예수님께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님을 열망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신 바에 따라 더욱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실 때 재림에 관한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구절 3개만 읽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겠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씩 가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실 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러죠. 이 허리를 옷에 동이고 하는 모습은 언제 때를 기억나게 하냐 하면 출애굽 사건 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마지막 심판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곧 떠나기 위해 허리에 옷을 동이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임할 은혜를 바라며 이 세상 사역을 쫓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데려가실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날을 바라봄으로, 그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라. 마지막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지키고 깨끗하게 알아가는 삶, 어떤 믿음이 주장한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에 속한 성도의 삶에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그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건강한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더욱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구하며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깨어 기쁘게 맞이하게 해주실 이 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이제 곧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어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우리의 삶의 모든 삶, 그리고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열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